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강사 대기실 잠깐 들어가 있는데요. 15분 전부터 심장 박동이 제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1분에 한 150번 이렇게 막 뛰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서더라고요. 지식이 있거나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좀 그런 두려움이 덜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떨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또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경건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설교자들 제대로 복음 전하라고 제대로 성경 연구해서 제대로 주의 말씀 전하라는 그런 말이 또 갑자기 또 부담이 되고요. 또 어떤 저희 진원 한 명이 휴가 내서 오늘 설교 들으러 온다 해가지고 더 부담이 됩니다. 뭐 든 건 없는데 또 성령에 의지해서 또 주의 복음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니터를 유심히 보시면 제 눈썹이 안 보이시죠? 네,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떨립니다. 한 번은 집에서 눈썹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제 눈썹 때문에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눈썹 문신을 해주자. 그런데 아버지는 성경이 레위기 19장에 문신하지 말라 되어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저를 강제로 끌고 그 눈썹 문신하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제가 나는 성경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이 시간 한번 좌우로 인사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 보이시네요. 또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제 눈썹을 어떻게 은혜로 채우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가 또 발견되어진 그 은혜의 그 말씀이 우리의 공허한 심정과 우리 삶에 어떻게 뭐 움켜쥐지 못한 또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남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말씀이겠죠.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경상도 저 김해에 계십니다. 항상 제가 안부 전화를 하거나 명절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이야, 뭐 이래 오래 살아서 뭐 하겠노? 그저 죽지 못해 내가 산다. 오래 살면 너한테 민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런 소리 마십시오. 오래 사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런 기도까지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 도대체 왜 사니? 물어봤더니 5, 6학년 아이들의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물었는데 도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게요, 왜죠? 항상 모든 질문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게요, 왜죠?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봤으니 네가 먼저 대답을 해라 말했더니 그러게요, 뭐 인생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보편적인 아이들의 요즘 시대 아이들의 대답이 그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뭐 삶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지요. 사실 죽지 못해 산다고 말했던 그 어른의 고백과 나이 드신 노인들의 고백과 어린아이의 고백이 동일한 겁니다.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백은 없지만 그냥 산다는 고백 속에 죽지 못해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역의 대상이 바뀌면서 청년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오랜 만남은 아니지만 그 짧은 만남 속에 만날 때마다 확인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들의 삶 속에 그 소망과 이유가 점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개인의 관심사와 어떤 목표가 가장 뚜렷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을 살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파합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어 살아갑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을 요구하는 그 사회 속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자기결박과 학업의 현장, 그리고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그 진로와 취업의 문제, 치열한 그 직장 안에서 그 인간관계의 문제,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결혼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산다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현실과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도 어쩌면 그 외침 속에 무감각해져서 동화되어서, 아, 인생 뭐 있나,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죽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글자로 한 끗 차이 같지만 완전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죽지 못해 사십니까? 죽기 위해 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는 죽기 위해 사는 존재다, 그리고 죽어야 사는 존재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진 자리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충만한 그런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 유입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조건과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을 것을, 율법을, 그리고 혈통을 강조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살던 그 유대 권력자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콩고물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진리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지 않습니다. 이단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바로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복음에 그것을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네. 다른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현장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죠. 그래서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급하게 써내려갑니다. 유심히 살펴보시면 다른 그 바울 서신들은 첫 부분에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형식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그 사도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내려간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이신칭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부터, 죄에 대해 죽었고 그로 인해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을 포기한 자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육체의 소욕을 포기한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세례로 받았습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네, 설교 제목처럼 내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와 그 성찬, 성례의 자리 아닙니까? 네.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매번 예배 때마다, 또 주님께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하죠. 반드시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전혀 예수님의 그 개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진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안에 아직도 그 주도권의 전환이, 변환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자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죄의 그 자체입니다. 성경도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성 때문에, 죄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임마누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잘못된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매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아를 추구한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한 결과,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위가 아니라 인위를 선택한 결과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것, 있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 지위에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아가 제대로 온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자아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가진 율법으로, 가진 혈통으로, 가진 행위의 그 모든 것을 자랑하며 자아의 만족을 위해 남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 목적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를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리에 무엇이 존재한다 말합니까?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존재한다 말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던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위해 사는 것이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가 완전히 거하시고 사신다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게 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철저하게 절대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가 죽어야 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자리에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고 그 예수가 사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못 박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늘입니다.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야만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 오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쯤에 하셨던 설교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말 애타고 간절한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묵상하는가, 십자가를 생각하는가. 이어지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10분이라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리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살아가는가냐는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것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라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 무슨 선교, 무슨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냐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이지만 저 역시 매 순간 매일매일 단 10분이라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섰던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죽음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냐는 겁니다. 단 10분이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말했던 그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함이라. 네. 율법으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함께 못 박힌 것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그 죄의 그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죠.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었습니다. 율법 중에 정결예법이라고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과 절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의 다른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그 바나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뭐 식사는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함께 떡과 잔을 마시고 떼면서 이렇게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고 삶을 나누고 있던 그 순간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자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바나바와 베드로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있던 그 이방인 크리스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죠. 네,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 복음으로만 안 되는구나. 예수만으로 안 되는구나. 내 안에 혈통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율법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행위가 있어야 되구나. 그런 생각으로 잘못된 진리에 빠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현장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바로 안디옥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사망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그 헌법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중지되죠. 이거를 네 단어로,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기소 중지입니다. 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이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유무가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철저히 죽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처럼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와 율법에서 묶여있던 우리를 완전히 풀어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이 말씀하는 복음의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고 또 많은 성도들 만나보면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삶 속에서 죄에 그 굴복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긴 하는 겁니까? 네, 그 죄책감과 그 죄에 대한 눌림으로 가득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아직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온전히 죽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죄에 얽매여서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 죄의 문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터치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 죄인인데 그딴 식으로 살아가지고 그딴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자꾸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한 현상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정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철저히 자유함을 누린 모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에 대한 죄책감도 좌절감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왜죠? 이미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불쑥불쑥 올라오냐면 제대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좌야함을 누린 것이고 율법의 어떠함이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함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자괴감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자들임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아멘. 네.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상에서 함께 죽임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탐심과 욕심이 죽었습니까? 한번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정욕이 죽어 있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이가 들고 좀 있으면 서른, 마흔, 또 환갑, 또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정욕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토탈적으로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누가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리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지 못하죠. 분노합니다. 이 시대가 뭐 분노 조절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네. 누군가 조금만 뭐라 하면 분노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인색하고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고통하는 때 이 말세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입니다. 네. 자기 중심적이고 네. 오직 자아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것들은 더 극심해지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때에 우리 또한 자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아가 생생히 살아있으니 성경은 분명 자아를 죽이라 그 자리에 예수가 사시도록 내어주라라고 말하는데 내어주지 못하고 생생히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죠. 성경은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처입은 분노자로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지 않습니까? 꼬집어도 깨물어도 물고 뜯고 빨아도 뺨을 때려도 욕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감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건강 내시경을 했습니다. 내시경 속에 이제 그 위내시경,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그 내시경, 위내시경을 했습니다. 저번에 그 위내시경 그 돈 3만 원 아끼려다가 그 수면 내시경을 안 했거든요. 호스를 막 입에 물고 막 집어넣는데 막 눈물, 콧물 다 나고 막 구역질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온통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약이 되었습니다. 돈 3만 원 더 내고 네, 수면 내시경을 했습니다. 네. 입에 호스를 동일하게 물리고 간호사가 약 들어갑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5초도 안 돼서 저는 네, 기절했습니다. 네. 기절하고 깨어나 보니 한 구석에서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병원 구석에서. 네. 무엇입니까? 네. 바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네. 마취되고 네. 마취되어서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괴로움밖에 더해주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감각을 온전히 마비시키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괴로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입니까? 분명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마음과 생각이 도저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육체가 그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온전히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의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사람을 증오하며 죽이던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그냥 핍박한 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네, 잡아 죽이는 그러한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안다, 율법을 지킨다, 혈통을 자랑하면서까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십자가를 경험하자, 십자가를 대면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증오와 그 자신에 있는 모든 감정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을 해하기보다 오히려 손해받는 사람,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희생을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손해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과 이 탐심이 십자가와 함께 온전히 목박힘을 경험하니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정욕과 탐심을 제어하고 육체의 속을 벗어나 성령의 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여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욕구들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목회자들도 더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성도들보다 오히려 목회자들이 문제인 시대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강단이 무너지고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이 한국교회 오늘날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목회자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욕심이 과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세습하는 거 보십시오. 이 모든 현장에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자기를 살아가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현상입니다. 이 강단의 현상이고요.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저러 여러분들의 그 삶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지켜내고 내가 죽는 것, 내 탐심을 버리고 종욕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강하게 몰아치고요,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더 강하게 우리를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 시작. 네, 8절, 네, 9절 말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진짜 만나고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힘, 그 죽음을 경험하니까 내가 가진, 내가 소유했던, 내가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배설물. 좀 있으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한 단어로 한번 고백해봅시다. 뭡니까? 네? 네, 그겁니다. 네, 똥입니다. 똥. 진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을 임을 경험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의 쾌락과 이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불필요한 무가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혹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변화를 경험했던 그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혹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 배설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똥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탐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에게 죽을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저 죽기보다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저 살기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고 이 모든 것을 누리려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로 여기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정하거나 모든 것을 버리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처럼 무소유,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나 존재를 비우고 비우고 비워내다 보면 신, 즉 내가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완전히 죽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전 존재에 있어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실제적인 고백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움켜진 혈통과 율법과 행위의 그 선민의식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환경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죽지 못합니까?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죽지 못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 간에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바라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은 십자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믿음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나의 평안을 보장해주고 나의 안정은 책임져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평안이,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물질을 가집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소외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끊임없이 정의를 말하고 인간 애를 말하고 보람된 그런 가치를 창출하려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진짜 정의와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진짜 가치가 없습니다. 캠핑이나 여행, 요즘에 TV를 틀면 다 무슨 방송입니까? 여행사 광고뿐만 아니라 먹방, 네, 어디 트립, 뭐 여행, 배틀 트립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매스컴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잠겨 살아가도록,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여행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것에 평안이 있다, 그것이 기쁨에 있다, 그것에 만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러한 가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죽음, 자기 부정,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안정과 이 번영이 헛된 것임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놓지 않으려고 꽉 쥐고 있는 이것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해야 됩니다. 매번 우리의 삶 속에 연약을 고백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소유를 누릴 수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족과 풍류에 저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가난을 연습하지 않으면, 가난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고난을 감사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피로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피로를, 우리 육체를 조금씩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덜 먹고 덜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려는 그러한 삶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맛집을 물어볼 때 저에게 물어봅니다. 네. 저 사실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면서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 말씀을 뺄까 하다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좀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지난 주인가 우리 그 이명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사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플한 것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복음인데 빠르게 돌아가고 복잡하고 남잡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네, 이 단순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말씀과 기도의 그 단순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없이 다른 것으로 막 채워넣다 보니까 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 특세의 자리가 바로 우리를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복음 안에 단순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발 느낌대로 살지 마십시오.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네,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네, 느낌적인 느낌. 네, 필입니다. 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느낌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죄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건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네. 느낌대로 살아라. 네. 네가 느끼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을 버려버리십시오. 우리의 느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느낌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밀히 말씀하시고 조명하시는 그 성령의 민감히 반응하시고 우리의 느낌은 내려놓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산들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죽은 만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 딱 그만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과 기쁨이 우리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딱 그만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이고요. 딱 그만큼만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만큼이 더 커지시고 더 풍성해 주시고 이 천국에 하나님의 복음의 모든 비밀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저부터 여기 앉아있는 우리부터 고민합시다. 진짜 죽었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 그것이 내 가운데 있는가 돌아봅시다. 율법에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다 말씀하셨고 정욕과 탐심에 죽은 존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 안에 이 죄책감과 이 죄성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탐심과 정욕에 빼앗겨 살아갔던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오카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섭시다. 십자가 앞에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 앞에 우리가 손을 대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을 확인하는 삶만이 온전히 죽은 존재이며 그 안에 예수가 사시는 존재이며 그 사는 예수가 드러나는 존재임을 복음적인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들고 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또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연약함을 자랑합시다. 없음을 기뻐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간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3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조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라 말하지만